지금부터 정확하게 4년 전인 2018년 9월 2일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서창예배당, 이 서창예배당 이제 준공을 하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나갔어요. 그때 그 첫 예배 드릴 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참으로 감격스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 1년 반 이제 시간이 지나고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한 2년 반 동안 코로나 이 역병이 창궐하면서 어려운 그런 그 시간을 거치면서도 이 교회가 쇠퇴하지 않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발전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저와 제 아내를 믿고 사랑으로 헌금해 주시고 여러모로 이제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대체 내가 언제 목사가 됐나 하고 목사 임명장을 이제 찾아서 이제 봤더니 제가 목사가 된 것은 2001년 8월 19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만 21년이 됐어요. 또 이 교회 목사가 된 지는 14년 이제 반 정도가 이제 됐습니다. 사실 저나 제 아내는 목사라고 하는 거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년이 이제 지났고, 만 제 나이가 이제 63세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저와 제 처가 아프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제 구차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점까지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성도들이 원하면 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근데 저 역시 이제 사람이고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앞날에 대한 그런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우리 사랑침례교회 또 사랑침례교회와 비슷한 이런 교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이제 설립할 그런 그 교회들 많은 경우 우리 교회가 지원을 해서 이제 교회를 세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원에서 설교와 설교자 이제 코스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설교를 해보라고 이제 동료도 해보고 이러면서 오늘 포함해서 이제 4주 동안 설교 코칭을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오후 예배 시간을 제가 인도하지 못하고 거기에 가서 설교 코칭을 여러 성도들과 함께 이제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또 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목사의 은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사가 될 분들 우리 교회 목사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지원하든지 해서 앞으로 생겨날 그런 독립교회 목사든 이런 목사들과 또 이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해야 하는 성도들이 겪어야 될 그런 일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오늘 들어서 사랑침례교회 발전 과정과 장래 계획 이런 그 제목으로 지금까지 사랑침례교회는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목사와 사모는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장래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오늘 계시록 강해를 멈추고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여기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절하고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선포했고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가서 보면 3절 4절에 그 복음의 핵심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복음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세 가지 요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한 것. 지금 오늘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려 58절을 할애해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에 속하는 이 말씀을 주면서 복음의 세 가지 요소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부활,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지금 쭉 설명하는 가운데 본인의 위치,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일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간단하게 삽입하는 그런 구절이 여기 15장 10절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나보다 앞서 믿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와 직접 같이 생활하던 여러 사도들이 있었고 이들에 비교하면 나는 사실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8절, 10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더욱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사실 나는 사도라 불리기에 적합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9절에 기록이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가 돼서 지금 너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런 일이 지금 생기게 됐는데 이 모든 일이 생긴 게 내가 지금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래도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어쨌든 제가 제 개인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어서 개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과 제가 다 알 수 있듯이 저는 바울과 같이 훌륭한 그런 사도도 아니고 훌륭한 그런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록을 이제 남겨둬서 모든 사람들이 읽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서신서를 통해서 남겨두어준 것처럼 내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거를 나는 무슨 이걸 글로 쓰거나 할 그런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설교로라도 한편 남겨두어 증언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특별히 은퇴할 시점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모든 것들을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계획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서창동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게 4년 된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증언으로 좀 남겨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있어요.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목회자가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니면 성경에 따르면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교인들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여하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에 합당하게 본인의 사역을 완수하면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질적인 성공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일이 크냐 작으냐 하는 건 그 사람의 눈에 비치는 거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다 감당하면 질적으로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성공한 그런 사역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공도 이룬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이전에 많은 사도들이 있었고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이 시점에는 사도가 아마 사도로 임명을 받아서 한 10년쯤 지난 이런 시점이에요. 이 이후에도 10년 이상 더 일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질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양적인 성공을 이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몇 개의 교회 이름만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아가야, 이 지금의 유럽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교회를 세웠을 겁니다.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 설교를 다 접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카에 들어갔는데 데살로니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과 함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세상을 뒤집어 본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을 뒤집어 볼 정도로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나타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싫든 좋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 19장 10절 에베소에 가서 2년 이상 두란노 사원에서 서점에서 이 말씀을 이제 전달하게 될 때 2년 이상 이 말씀 사역을 계속하니까 아시아에 거하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그 지방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럴 정도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골목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그런 일, 그 일을 이루면서 양적인 성공도 이룬 이와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지금 시고는 말하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목회사역에 성공한 그런 사람이에요. 믿는 자,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양적인 성공은 바울이 그냥 갔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자동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이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초점이 이거예요.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그들 모두보다, 그 이전에 있던 베드로를 포함한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그 결과가 양적인 성장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그 안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목회사역, 그 다음에 이런 선교사역의 비결은 나 자신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은혜의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제가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데, 저는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마 저 역시 목회에 성공한 이런 그 목사로 아마 비춰질 겁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가지고 1,000명이 되는 이런 걸 무에서 어쨌든 일궈냈으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양적인 성공을 이룬 그런 목회자로 비춰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눈에 드러난 저의 일을 몇 가지를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에 걸쳐서 킹제임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출간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내가 다 번역하고 내가 다 편집하고 내가 다 교정을 하고 내가 직접 출간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을 누구 시키지 않고 다 나 자신이 직접 수십 차례 읽고 수십 차례 한 구절 한 구절 영어와 우리말에 대조해가며 영어에 벗어나지 않게 우리말답게 정직하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 표지부터 박스부터 부록의 지도 선도 성경 이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가죽이니 종이니 이런 재료까지 다 내가 선점하고 검수해서 제작을 했어요. 성경 출판하는 모든 비용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감당하고 심지어 지난 15년 동안에는 직원들 이와 같은 여력이 없어서 지하 창고에서 매주 내보낸 택배를 제가 직접 포장을 해서 다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출판사가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제 보존이 되어 왔습니다. 성경 일을 한 지난 30년 동안 나를 가장 괴롭게 한 부류는 목사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시기심과 질투로 조직적으로 나를 괴롭게 한 독립침례교회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언젠간 한번 이것도 정리를 위해서 한번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마제스티 에디션을 지난해 이제 내게 됐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2001년 9월부터 승리침례교를 하다가 이제 2년도 못하고 파산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목회할 사람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산의 이유는 일단은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설교도 잘 모르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특별히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이렇게 이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파산한 이후에 몇 년 동안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정말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2018년 5월부터 부천에 있는 동네에서 우리 부부 아이들 두 명 포함해서 8명 정도가 모여서 이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14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런 교회가 되리라고는 뭐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단 한 번도 이제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된 겁니다. 사랑침례교회 발전 과정을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목회를 하실 분들 또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그런 목사 또 다른 교회에 나가서 목회를 하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설교를 잘하면 그러면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저를 벤치마킹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처럼 해야 되겠다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쓴소리 같지만 진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설교 하나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려는 것은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오산이고 착각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임이 이루어지려면 장소가 있어야 돼요. 또 교회가 성장하려면 장소도 접근성이 좋고 편안한 시설을 갖춘 그런 장소라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지하철 역 근처여야 되고 좋은 장소가 되려면 임대료도 다른 데보다 비싸야 돼요. 이런 걸 감수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이제 승리 침례교회를 했을 때 여기 연수동에 있는 이런 그 구석진데 교회에 이제 건물을 얻고 여기는 차가 없이는 이렇게 이제 접근이 안 되는 그런 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찾아오기가 대단히 어렵고 이러다 보니 교회는 내부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는 폐쇄적인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교회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목회의 성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제 교회를 하면서는 지하철 1호선 그 송내역 바로 앞에 건물은 작지만 접근이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외곽 순환도로 바로 내려오면 송내 여기로 빠져들어올 수 있는 이런 데서 이제 해야 되겠다. 근데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벌써 보증금, 월세 이런 거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처음부터 제가 보증금 다 내고 월세를 모자라면 내가 다 감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년 동안 한 30평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최대 수용 인원이 한 40명, 50명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원이 늘어서 도저히 이제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50평, 60평 되는 5층 건물로 이제 이전했어요. 수용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런 빌딩형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 송내역 옆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뿌조 그 차량 전시하는 그 건물로 기억하고 있어요. 보증금도 역시 제가 다 내고 모자라면 나머지 월세는 내가 다 부담하기로 하고 교회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인원이 늘어서 그 다음에 2014년 4월부터는 옆에 있는 2층하고 3층 건물을 통째로 저희가 이제 빌려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본당이 250명 정도의 수용이 되는 그런 건물이었고 역시 보증금 제가 다 내고 월세 모자라면 제가 부담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2년 정도 이제 거주한 뒤 인원이 250명 이상 이제 불어나서 더 이상 사람이 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돼서 사람이 늘질 않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겼어요. 저와 함께 교회를 하신 분들이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 건물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오는 거예요. 사람은 건물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오는구나. 이런 걸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막 미어 터져서 뭐 방석을 갖다 놓고 뭐 그러고 앉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앉을 자리가 있을 만큼만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송내역 주변에서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도록 큰 건물을 찾으려고 백방 노력을 했는데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지도 않고 또 혹시 있고 해도 월세 관리비가 1,500만 원 이상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우리 교회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신축 건물 12층하고 11층 반을 구매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 이름으로 하면 성도들에게 무언가 좀 내가 뭘 했다는 게 이제 알려질 것 같아서 무명의 어떤 성도가 구매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교회는 이자만 내고 이렇게 이제 해서 관리비 포함해서 그 큰 빌딩을 우리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800만 원, 9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해서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 뒤 한 1년쯤 지나서 또 주일학교 공간이 필요해서 나머지 이제 11층 반쪽도 구매를 해서 11층하고 12층 전체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총 건물비가 22억 원인데 제가 부담한 게 12억 원, 다른 분이 10억 원을 이제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해서 2012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6년 동안 논현동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제가 무슨 돈이 많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교회가 파산해서 이 건물 때문에 내가 큰 손해를 입어도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제 아내 역시 한마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뭐 하는 말 없이 이거 뭐 그냥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해서 따라왔어요. 당시 저와 제 아내는 이렇게 해야만 하는 줄로 생각했어요. 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이거 외에는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제가 마련했던 그 12억 원 신용, 아파트, 현금, 대출 이런 거 모두 모아가지고 했던 그 12억 원은 당시 제가 가진 그 재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두 배가 넘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감당해야만 교회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 그대로 주저함 없이 이 교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도 이제 감수했습니다. 최근에 제 둘째 딸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엄마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모르겠다. 엄마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발전했지만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함과 비방도 들었습니다. 또 우리 부부가 가장 신뢰했던 그런 분, 또 우리 부부를 가장 신뢰했던 그런 분이 교회를 나가면서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갖고 제 아내와 저를 이제 비방을 하고 이제 교회를 떠날 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야, 참 사람이 이렇게도 이제 되는구나. 그럼에도 사실 저희는 그렇게 크게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런 모든 게 하는 게 사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양심의 부담 이렇게 하지 않고는 교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집어넣고 내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이런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슨 비방을 하고 모함을 해도 개의치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건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건물에 600명까지 늘어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다가 이게 너무 사람이 많아서 600명이 지금 모여드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는가. 더 이상 건물이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뭐 세를 얻어서 하는 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건물이 그렇게 큰 건물이 어디가 있어요. 건축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리저리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 30-40억 정도 좀 어떻게 좀 마련해갖고 건물을 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서창동 이 땅이 나서 이 땅을 구매해야 된다 그래서 50억을 두고 이 땅을 이제 구매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 건축 초기 할 때 아마 한 120억 원 정도가 이제 들었는데 50억 땅은 구매를 했는데 70억을 어떻게 이제 이거를 모아야 되냐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양심상 도저히 교인들에게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약정 헌금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땅을 사고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또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이제 생겨서 교회가 좌우로 이제 나뉘면서 좌에 속한 분들이 하나씩 둘씩 나가기 시작을 해서 인원이 480명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이제 됐어요. 그런 가운데 땅 50억에 대한 이자는 계속 나가고 건물 계속 나가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짓기는 져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교인들이 이자를 받지 않고 교회에다가 돈을 모아서 빌려주면은 그러면 그 이후에 그 교회가 다시 그 돈을 갚아주겠다는 풀링 제도를 우리가 이제 도입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도입한다 그러니까 또 목사가 이거 속여갖고 혹세 무민해갖고 돈을 걷어갖고 이식으로 한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어쨌든 풀링을 60억 원은 이제 했습니다. 이 60억 원의 10분의 1 이상을 제가 감당을 했어요. 교회 건축을 하기 전에 엄청난 수초에서 받았습니다. 이걸 정말 갈 수 있는가? 이거 하다가 중도에 짓지 못하고 하면 이거 다 내가 떠맡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완전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건축하다가 죽었던 목사들, 건축하다가는 살았지만 하여튼 끝나고 나서 건축 스트레스 때문에 1년도 못해서 죽었던 목사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고 그게 이게 내 이야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다 모든 게 다 일시에 모든 게 망하면 다 끝나는 내가 책임자로 돼 있고 그렇지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이 돼서 믿음으로 발을 뗐는데 주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서 1년 만에 이거 다 건축하고 그리고 2018년 9월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서창동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이 늘어나니까 또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건물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람이 오는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교회가 발전하며 헌금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특별히 저는 교인들 헌금을 누가 얼마 하는지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알진 못하지만 여러 가지 추사나 이런 걸 봤을 때 교회 외부에서 오늘도 아마 한 분이 1억 원 헌금했다는 얘기를 했듯이 교회 외부에서 많이 헌금을 해 주시고 특별히 요 근래 새로 오시는 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년 동안 60억 원에 풀린 가운데 45억 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이제 한 15억 정도 남았고 또 들어보니까 50억 원 은행 대출 받은 것 중에 8억 원을 상환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와중에 미디어 강당 짓는데 10억 원을 썼고 이렇게 해서 잉여 자금이 63억 원 교회 인건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없다고 여러분 보시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모든 거 상환하고 미디어 강당 짓고 하는 걸 다 사용이 됐어요. 주일 오전에는 평균 한 900명 정도 모이는 이런 교회로 이제 발전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왜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의 설교뿐만 아니라 목사의 재정적 희생이 없이는 이 사랑침례교회를 시작하는 것부터 지금까지 발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것은 결코 나의 자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일을 기록한 거예요. 왜 이걸 기록하느냐? 역사를 알아야 다음에 오는 목회자도 그렇고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사람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교회인가를 알아야 제대로 이 교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할 수 없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이 올바르게 목회하도록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비량 목회를 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교회가 마땅히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주어야 하지만 혹시라도 복음 선포에 방해가 될까 봐 나는 받지 않고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 근데 이 구절을 오용하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이든 지금이든 어느 교회든 목회자 사례비 주는 것부터 생각하면 교회를 세우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교회를 세우는데 인원은 몇 명 없는데 목회자 사례비부터 주려고 생각하면 건물 유지하고 그게 어떻게 돼? 그 거의 불가능합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 현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다행히 저는 하나님께서 대학 교수라고 하는 그런 좋은 직업을 주셔서 저 역시 처음에 자비량으로 이 목회를 시작했고 헌금이 모자라는데 무슨 사례비를 받고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고 내게 주어진 일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의 초창기 처음 한 6년 정도의 설교를 들은 분들 가운데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교회에선 돈 한 푼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시작한 뒤 처음 6년 동안은 논현동으로 이사가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교회가 흑자 재정으로 돌아섰어요. 그 전에는 다 마이너스 재정이었습니다. 흑자 재정으로 돌아선 그 이후에는 교회에서 활동비를 주어서 활동비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사랑침례교회 목사가 교회에서 하나도 받지 않고 자비량 목회를 한다 이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앞으로 다른 목회자 오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는 목사에게 반드시 합당한 사례비, 복지를 마련해 줘야 돼요. 목사는 무조건 자비량 목회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천박한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우리 교회 헌법, 세상의 모든 이와 같은 규정 이런 거에 보면 합당한 사례비를 주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바울은 자비량 목회를 했다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선포함으로써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했냐, 내가 자비량 목회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갖고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들로부터 삭슬 받음으로써 그 교회들의 것을 강탈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자비량 목회를 했지만 바울도 다른 모든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서 자비량 목회를 한 거지 그냥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필요한 것들 이것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보충해 줬는데 그 이유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복음 사역에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 봐 이런 일을 한 거다. 그래서 바울의 자비량 목회는 그의 목회 초창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만 이루어진 거지 모든 교회에서 자비량 목회를 했고 목회가 끝날 때까지 자비량 목회를 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시간이 가면서 그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적인 필요가 늘어났고 나이가 들면서 건강으로 인해 병이 들리면 돈이 필요한 거, 이거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이 사역 마치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뒤 10년쯤 지나서 바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목회 사역 말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기 인생 여정, 사역의 여정 모든 걸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준 서신이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입니다. 이 목회 서신에 바울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교회에게 주는 마지막 서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여길지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자의 입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가 합당하게 목회자에게 합당하게 사례비를 지급하고 그의 복지를 생각해서 모든 것 준비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뭐 했다 아니면 교회 여기 장로는 꼭 목사라고만 이야기할 필요 없어. 교회를 이끌고 나간 지도자가 이렇다 저런 이런 얘기는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으면 안 된다. 교회가 무너져 내린다는 거야, 교회가. 그래서 죄 짓는 자들, 이런 자들은 모르는 사람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만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맨 마지막에 모든 걸 정리하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그 다음에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규정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요약을 하면 처음에 바울은 사역의 초창기에 고린도 교회에서만 자비량 목회를 했어요. 다른 교회들이 그를 도왔어요. 날이 가면서 목회가 확장이 되고 목회자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교회와 그 다음에 목회자의 관계, 재정적인 관계는 뭐냐, 목회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들을 교회가 마땅히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된다는 거. 이런 원리를 모르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는 정 목사님처럼 자비량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와야만 됩니다, 이런 헛된 주장을 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목회자가 오게 될 텐데 이런 헛된 꿈을 가지면 안 된다. 여러분 가운데 저도 젊을 때는 다 이상이 있어요. 로망이 있어요. 목회자가 무료로 다 해주면. 그런데 나이가 들고 사람이 현실이 되면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교회가 앞으로 오게 될 그런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그런 목회자들 이런 경우에도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목회자를 생각하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다. 이걸 제가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난 한 10년 동안 집 다 잠보 잡히고 신용담보 다 잡히면서 저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다 모든 거 다 담보 잡히고 신용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40%를 타인에게 돈을 빌려갖고 제 집을 구매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와 제 아내는 금수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와 제 아내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흙수저입니다. 양가 부모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최대 갖고 있는 게 1억 원이에요, 여러분. 1억 원인데 조그만 집 뭐 10평짜리 뭐 열대 이거 갖고 있어. 그거 빼고 나면 현금 자산이 1원도 없는 그런 집이에요. 제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제 장인어른 제 장모님도 마찬가지 이런 흙수저예요. 제가 3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올 때 그 전에 교수 생활하면서 4년 하는 가운데 모아둔 돈이 아마 한 2-3만 불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2-3천만 원 그게 제가 가진 총 재산이에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올 때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영원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가난을 극복하고 집을 구하고 들어오면서부터 부모님 모셔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연구하던 그런 분야는 여러분 오존층 파괴물질 프레온 가스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런 일을 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미국 최고의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고 환경청하고 이런 일을 해서 여러분 냉장고 뭐 에어컨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그 냉매라고 하는 그런 대체 냉매 가스를 이렇게 이제 개발한 그런 일을 했어요. 그 당시 지난 한 20, 30년 동안 가장 뜨거운 그러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외부 연구도 많이 수행하고 이렇게 해서 월급 외에도 많은 돈을 마련을 해서 집도 마련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교회 건물 이런 거 하는 거 두 배씩 이상 감당하고 한 것도 열심히 일해서 어찌됐든 감당을 한 겁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해서 전 시간을 이쪽으로 이제 투자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벌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에 있는 모든 친구 다 포기하고 사회에 있는 모든 모임, 학회 모임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모든 사치 포기하고 교회와 성경 이것만으로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말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다 감당하냐. 다 포기해야 이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해야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놀러 가 다 놀러 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다. 단순히 설교를 잘해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와 제 아내가 이런 희생을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난해 이제 연말 정산을 했어요. 교회에서 제게 주어진 거 보니까 제가 3,500만 원인 걸 했다 이렇게 해서 헌금 총액을 줬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마 3천만 원 이상을 제가 헌금을 했어요. 제 아내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가 한번 물어요.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냐. 제가 대답한 말은 헌금하는 것도 목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목사는 헌금하는 일에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목사는 단순히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정이라든지 헌금 등 모든 면에서 사람들 보기에도 흠잡힐 것이 없이 모범이 되게 그렇게 해야 그래야 교회가 되지. 성도들 보라면 헌금하라고 그러고 목사는 헌금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여기에다 또 추가할 것이 있어요. 목사의 설교, 목사 부부의 이런 재정적인 희생 이런 거 외에도 목회에 성공하려면은 목사와 목사 사모가 남을 잘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가정을 열어서 남을 잘 초청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가서 보면 목사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저와 제 아내처럼 위선과 가식이 없이 우리 가정을 열고 많은 사람들 초청한 그런 가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전체 목사들 가운데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처럼 가정을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런 목사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가 매주일 피곤한데도 주일에 예배 끝나고 금요일날도 예배 끝나고 거의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그러고 가요. 코로나 기간에도 수십 차례 집을 열어서 같이 교제하고 하는 그런 목사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와 자기 아내가 설교 잘하는 걸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되고 먼저 교제하는 걸 즐거워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는 것을 좋아하고 성도들과 하나가 돼서 무언가를 내가 대접하려고 하고 남을 배려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 거기에 그 다음에 설교가 더해져야 희생하려고 하는 게 거기에 더해져야 사람들에게 귀감이 돼서 그래서 설교가 잘 되고 목회가 성공을 하는 거다.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지난 30년 동안 저는 매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7일 동안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해 1월에 두 사람이 일주일 동안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한 거 빼고는 크게 아프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교회 설교 아파서 못한 적 그거 빼고는 없었어요. 뭐 나이가 이제 들어서 뭐 둘 다 이제 노화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그냥 평균 정도는 유지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미국의 다 유명한 이런 명문대 다 졸업을 하고 그래도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다 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제시 성경 다 출간하게 됐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꿈꾸는 이런 좋은 서창 예배당 이런 캠퍼스 이렇게 이제 마련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튜브 구독자가 말씀드린 대로 34만 4천 명이 돼서 단일 교회로는 아마 가장 많은 그런 구독자를 가진 그러한 채널이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수고했지만 이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는 5월에 아마 부산에 이제 내려갔습니다. 제가 내려갈 필요가 없지만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대여섯 번은 이제 내려갔어요.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내가 여기 왜 와 있냐. 완전히 기억이 상실이 돼갖고 그래서 제가 당신 이름이 뭐냐고 당신 딸 이름이 뭔지는 아냐고 여러분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서 설교를 하러 지금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이런 황당한 그런 일을 겪고 이걸 병원을 갈 수도 없고 뭐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도 저희가 겪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10번 이상 고소고발 당하고 위증, 명예훼손, 무고, 모욕, 선거법 위반 이런 걸로 수십 차례 경찰서, 검찰, 법정에 다니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합쳐져서 교회가 이제 되는 거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두 가지 조합이 아니에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제 있는 교회가 저와 내 아내의 건강과 노후를 위해서 재정적인 투자를 이제 해야 되고 특별히 나와 내 아내가 은퇴한 후에 구차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교회가 제대로 해야 된다. 특별히 통계로 보면 남자가 이제 먼저 죽기 때문에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아내를 배려해야 된다. 빌립보서 4장을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죽기 전에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그런 상태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성도들이 그의 재정을 마련해서 그를 기쁘게 하게 됐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10절에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띄었기 때문이다. 11절에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궁핍해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걸 나도 배웠고 바울처럼 나도 배웠어요.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그 일을 잘하였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청사진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이 수십 명을 살리고 수백 명을 살리고 수천 명을 이제 살립니다. 그래서 삼성 등의 대기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다른 거 없어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투자를 해야 될 유바 같은 상황이 이제 놓여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에 가는 학생들은 매해 저희가 많진 않지만 1,000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홈스쿨링 교재를 만들고 또 여기 가면은 한 학기에 하나씩 성경 코스를 다 들어야 되고 적어도 무슨 과를 하든지 가서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을 만나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학생들, 제가 왜 이 일을 하느냐,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교회를 할 수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제가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지 않은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미국에 가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내가 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내 아이들에게, 내 교인들에게 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나마 볼 수 있는 학생들이 펜사코에 갈 수 있는, 가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돌아오든 아니면 다른 교회에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좋은 것들을 보고 올바른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 100명이 간다 해도 100명에게 1,000불씩 주는, 그 이상이라도 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두 번째,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 그 신학 대학원 등 킹제임 성경을 확고히 믿고 가르치는 그런 학교에 가서 대학원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직 장가가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장가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학비와 신학 생활하는 생활비 전액을 보통 2년에서 이제 3년이 걸리는데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지원을 해야 된다. 왜 그래요? 보고 듣는 거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보고 듣는 거 없이는 할 수가 없다. 가능성 있는 그런 개인이나 그런 가정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교회에서 이런 그 소정의 절차한 모든 것들을 이제 보고, 당연히 우리 교회 몇 년 정도는 다니고 교회를 아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추천하고 그런 사람을 지원하겠죠. 그렇지만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세 번째, 교회에서 판단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목사 가정이 있으면 그 사람이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합당한 건물을 얻어주고 적당한 기간 동안 건물 유지비, 목회자 사례비를 줘서 목회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일을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좋은 목회자, 저를 꿈꾸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나온 그런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목회를 해보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나도 목회를 해보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런 거를 너 무조건 자비랑부터 시작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이 교회를 유지할 목사조차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 교회에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것이 독립침례교회들 전체가 안고 있는 동일한 고질병이에요. 고질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 같은 목회자는 생기지 않아요. 나하고 비교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 나의 경우는 저는 그렇게 시대적 요청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이제 감당했는데 이거를 일반화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 집사회 형제자매님들 다 불러서 이런 것들을 제가 공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모든 재정 지원은 우리 교회가 지정한 그런 규칙에 의거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특히 신학대학원에 다 보내주고 목사가 될 때 이런 거 지원하고 이런 모든 거는 적어도 이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이 교회에서 좋은 그런 그 평판을 얻고 정말 부부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해서 그 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을 살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그런 일, 그 일을 이 교회가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목회자도 나오고 하는 거지 아무 투자도 없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나로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이 교회의 앞날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어요. 교회와 목회의 성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러한 그 부부가 성도들 잘 대접하고 성도들과 나는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면에서 희생을 해야 그래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교 잘한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함께 남을 잘 대접하고 인격적으로 사람들 대하고 어떻게 하든지 남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게 될 때 이럴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자비랑 하던 그런 목사에서 전임 사역하는 그런 교회 목사로 이제 모든 것이 체제가 옮겨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목사와 교회가 이런 것에서 잡음을 일으키지 않고 평안하게 모든 일 잘 진행을 해야 그래야 이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앞으로 독립 침례교회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좋은 성품과 투명한 양심을 가진 목회자들의 이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을 하고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품과 재능을 가진 그런 목회자들을 발굴하고 전적으로 지원해야 그래야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화평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